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탄 미국 국내선 여객기가 어제 미군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를 떠나 이날 밤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는 착륙에 앞서 군인 3명이 탑승한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헬리콥터는 훈련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사고 여객기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경위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로저 마셸 칸자스주 상원의원은 어제 새벽 레이건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지에서의 인명구조 수색 작업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방금 전 레이건 공항에서 끔찍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브리핑 받았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내용이 나오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쿠바 관타나모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최대 3만 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은 미국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들인 불법 이민 외국인 구금에 수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보안을 책임지는 국경차르 톰 호먼 씨는 이날 관련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기존 시설 확장에 나설 것이며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사용될 것이라고 호먼 씨는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상승세지만 2%라는 장기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서 우리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의 관세 이민 재정 및 규제 정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관련 정책들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연준은 서두르지 않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제회의에서 행한 발언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억류 인질 중 이스라엘인 3명과 태국인 5명을 추가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세 번째 맞교환인 이번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 내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인 죄수 110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3명과 여성 군인 4명이 석방됐으며 이 대가로 이스라엘은 자국 내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29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날 석방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수는 8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는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가자에서의 휴전 합의 이행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에 반군 수장 아메드 알샤라가 임명됐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군 사령부는 어제 발표에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수장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냈던 알샤라를 대통령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샤르암 임시 대통령은 과도정부 입법위원회를 구성할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 아샤라는 일날 회의에서 시리아의 최우선 과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도정부 기간 동안 정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국제뉴스였습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이 각각 관련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 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부분 지역 구름 많아지거나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이 각각 관련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진사인 민주당 간사가 28일 각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멤버로는 공화당 측에서 데이브 맥코믹, 존 커티스, 존 코닌, 마이크 리 의원, 민주당 측에선 제프 머클리,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소위원회들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할 일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힌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각 소위원회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119대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선 지난 회기에 이어 영김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이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 회기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로 불렸는데 새 회기에는 상원과 동일하게 동아태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마이클 맥콜 의원은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새 회에선 하원 외교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동아태 소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그 밖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준비태세 소위의 경우 댄 설리번 상원 의원과 잭 버그먼 하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 의회에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지도부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이런 지형 변화가 한반도 관련 정책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국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9일 의회에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I'm not sure that it means any major change. There's very positive feelings about South Korea.
김정 즉사는 따라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정책 변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당 내 중도 성향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어 전체적으로 의회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회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안하는 입법 조치를 주도했던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미한이 3국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 또한 초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이끌게 된 리케츠 의원은 최근 VOA에 미한이 3국 공조와 관련해 특히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at it's important not only for South Korea but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hat, especially given the ri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도 최근 VOA 인터뷰에서 미회는 늘 초당적으로 미한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또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삼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 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전진 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한 것은 통합 미사일 방어 구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 implication is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move towards integrated missile defense. That is really, I think, the number one consideration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eed integrated missile defense.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통합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축되면 우리의 방어 역량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며 한 가지 방안은 고고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ne course of action could be to deploy additional THAAD resources, which will improve the defense of South Korea as well as U.S. troops in South Korea, because the THAAD covers.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를 포대를 여러 개 배치하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개선되는 만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이듬해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사드는 주로 중단거리 및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한 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 북한과 같은 다단계 미사일 공격 대응에 최적의 방어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장관에게 전진 배치된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 등을 지시함에 따라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가장 도전적인 현대 군사 위협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 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식별하라고 한 부분을 상기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과 연관 지었습니다.
The key here is South Korea's been developing its own missile defense systems. The degree to which those get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베넷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한국이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의 경우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위성이 감지하는 즉시 방어 포대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빈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동맹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Those are the peer adversaries. So yes, yeah, that's certainly an important focus of that. And again, you know, both of those, China in particular, but both China and Russia, you know, have.
반빈 딘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어떤 종류의 분쟁에서도 미국군을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TMD를 강화하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초점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 만큼 이 노력의 일부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개발 및 배치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사일 및 폭격기 등의 공격 수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함께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미사일 방어는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국방 분야 중 하나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통해 얻은 전쟁 교훈은 미사일 방어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전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구축은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서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 같은 방어에는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유럽과 같은 미국의 파트너도 포함되는 만큼 시스템 배치 시 이들 국가도 일부 재정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정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돼 현재 규모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해외 주둔 병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병력의 유형과 임무, 역량,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성격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와 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probably a good idea to review that. Review the types of troops, the mission that they have and the capabilities.
다만 감축 규모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 전력 재조정에 관심이 쏠리면서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앞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조금씩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view that number one, we should be sparing and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전력 배치에 대해 실시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검토 결과나 미한 간 방위금 분담금 협정 이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8일 BOA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24일 B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집권 일기 때도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question that President Trump and his team will resume scrutiny on the U.S. ROK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장관실에서 근무했던 존스턴 전 국장은 당시 국방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했으며 실질적 방안까지 개발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도 소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f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U.S. is not participating in dealing with that threat.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5일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수차례 BOA에 밝혀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앞서 2023년 12월 B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사일러 전 분석관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병력 수준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두 지역 모두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current level of troops in Korea, current level of troops in Japan, in particular both of those will be looked at with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역내 우방과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28,500명에 불과하고 지상군 위주라 타이완 급변 사태 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 공군과 해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이나 미 본토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 would be useful to have U.S. forces Korea on the peninsula not only as a sign of deterrence against
베넷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북한 대응을 책임져 왔고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 대응을 맡아왔다면서도 만약 중국 방어를 걱정한다면 한국보다 더 좋은 주둔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f you're concerned about defending against China, what better place could you put forces than in South Korea? You can't get them much closer to
그러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한국과 함께 주한미군의 공군력 현대화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모든 전략적 이익을 분리하고 하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타이완이 위협받으면 한국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ould also say that if we focus only on the defense of Taiwan, we're going to face a strategic dilemma.
그러면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적합한 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갖춰 미국의 이익을 전 세계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거짓 선전 선동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비아첼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20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단체의 리카초프 연구위원은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신분을 조작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등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러 군대 파병과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s far as we know, North Korean soldiers are involved in hostil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We had general.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에서 진행 중인 전투에 개입하고 있으며 약 2만 명이 쿠르스크 주에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전투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군이 소총 등 소형 화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약 4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전선에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과 서류를 위조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한 북한군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신을 소각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주에서 최소 2명에서 3명의 북한군 포로가 확인됐으며 전사자의 시신에서도 한국어로 된 문서, 지시사항, 편지, 일기 등 북한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북한군 참전이 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They are like more than 10% of the general Russian staff in Kursk Oblast. We have estimated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체 병력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병사들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장비입니다.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로켓, 포병 장비 등이 전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주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1세기 전쟁에서 드론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는 북한군 파병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병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병력 동원 경쟁이나 병력 수급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general don't have any chance to know not only about the Russian-Ukrainian war.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로 보내지거나 우크라이나 국경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틀 속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사한 북한 병사들의 시신에서 애국가나 조국을 위한 투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 병사들이 단순히 훈련을 받으러 왔다고 믿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쟁에 투입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소한 자신들이 실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북한의 선전이나 상관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전쟁에 대한 매우 왜곡된 해석이었을 겁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병사들의 가족들이 아들의 파병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생사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know if it is a general situation for everyone. We have seen such reports, but also we have kind of
이것이 모든 북한 군인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보고서들이 존재하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군인들의 개인 소지품에서 가족들이 보낸 편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지휘부에 의해 사실상 인질이 돼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되는 상황 자체는 명백한 인권 침해며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전쟁 포로를 잡은 측은 그가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적군조차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북한군 스스로가 자국 군인들에게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파병된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권과 부상 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포로가 될 경우 자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며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은 자국군에 의해 군인의 유해가 훼손된 행위로 이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병사들은 사실상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개인적 권리도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오직 죽음을 향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전쟁 포로로 붙잡힌 북한 병사들의 신원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참전 사실과 전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인데 이러한 공개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Probably the publicity of the which make identification of the prisoners of war possible.
아마도 전쟁 포로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위반일 것입니다. 이는 포로의 생활 조건, 의료 지원 접근 및 기타 규정이 국제 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의 가족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자국 병사가 전쟁 포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의 가족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우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면 이는 북한군이 전장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전선에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실제로 전선에 투입됐으며 이들이 북한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자유센터가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군의 개입이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soldiers does not influence the general situation with human rights in the context.
북한 군인들의 존재가 군사 분쟁 속 인권 문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 영토 내에 배치돼 있으며 점령군으로서 민간인을 직접 상대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민간 정착지를 공격하는 러시아 군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현지 주민들로부터 북한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참여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위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혹은 가장 명확한 사실은 북한산 무기의 사용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민간 목표물에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병사들의 지상전 참여가 아니라 북한산 무기의 사용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It is about the international pressure because I'm sure that not all the instruments were used.
국제적 압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용됐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중국이 실제로 행동하려면 동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장의 병력 수나 우크라이나의 동원 연령 조정,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평화 협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개입과 압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22년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비아첼 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1년째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엔 이달에만 6척의 유조선이 드나들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 감시하는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량을 기입하는 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에 허용된 연간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의 초과 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두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는 매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건 지난해 1월이 마지막입니다. 31일 기준으로 1년치에 가까운 보고가 밀린 것인데 이는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한 러시아가 사실상 보고를 중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보고를 2~3개월씩 늦게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년 가까이 보고를 미룬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까지의 정제유 제공분을 유엔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규정대로라면 9월에서 12월까지의 기록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사실상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에 합산치란 점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 총서 자료와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을 비교 분석해 중국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 대신 비연료성 유류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을 정제유로 보고한 사실을 파악했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보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정식으로 반입된 정제유량은 수년째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작년 1월 정제유 공급분과 중국의 8개월치 공급량의 총 합계는 168,679.201배럴, 이는 전체 북한에 허용된 50만 배럴의 약 33.74%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히 일부만을 보고하면서 정제유 상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량을 매월 집계해 북한에 대한 초과 반입을 막으려 했던 안보리의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킨 러시아가 유엔의 공식 유류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제유가 반입되는 정황은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올해 1월에만 최소 6척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등은 북한 남포에 정박하는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량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달 남포에서 포착된 6척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는 최소 6만에서 18만 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상한선의 12에서 36%에 해당할 만큼 적지 않은 양입니다. 또 VOA는 위성자료와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와 중국 근해에 머무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착한 바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류를 획득하는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정제유 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멈춘 것으로 보느냐는 BOE의 질의에 결의 2397호는 상한선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 석유 제품을 30일 이내에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대북제재 불이행과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협력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BOE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버츠 전 위원은 최근 BOE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한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주국방 강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커지겠지만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 방향성은 어떻게 바뀔까요?
Well, as your opening said, I mean, President Trump really issued an avalanche of executive orders, I think more than we've ever seen, designed to reorient and redirect.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미국 정책을 재조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죠. 매우 포괄적인 검토인데요. 워싱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혁적 요소, 둘째는 파괴적 요소, 셋째는 응징적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죠.
I think I would say the first point to make is that most of what Trump has focused on so far is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집중해온 대부분이 국내 정책이란 점입니다. 이미 이민 정책이나 기후 변화 정책,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아직 외교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알지 못합니다. 일부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연속성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일부 존재할 겁니다. 그 한례가 트럼프 행정부 첫날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식적이고 신중한 노력이었는데요. 최소한 쿼드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관계에서는 다른 구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동맹의 감상적 태도를 줄이며 국방비 지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겁니다. 관세도 거의 틀림없이 그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외교 정책엔 새로운 역학 관계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연속적 요소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새로운 단계에서도 계속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국경, 이민, 에너지 분야 비상사태 선포, 파리 기후협약과 WHO 탈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들이 전 세계 안보와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까요?
Well, in many respects, I think that that is the intent, is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f I were to describe what I think the administration and maybe
여러 면에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트럼프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그런 노력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모두 대중 강경파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할까요?
Yes, I think so. But that's not necessarily anything new. I think that there's, as Chris has suggested, we should also look for continuities.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정책의 연속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중국 정책 조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요. 이런 추세는 동맹의 억지력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동맹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른 역할과 책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여를 의미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기술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중국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엘브리치 콜비 국방정책차관부 지명자는 워싱턴톡에서 수차례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자국 방어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Yeah, from my point of view, there's almost no question that President Trump and his team will resume scrutiny on the U.S. ROC alliance and the U.S.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집권 1기 때도 주요 관심사였죠.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조컨대 한국과 동맹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라는 압박과 함께 말이죠. 한국과 모든 동맹의 중요한 건 동맹이 미국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틀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는 겁니다. 동맹이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뿐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사고의 틀입니다. 동맹국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심 과제는 동맹과 미군 주둔이 미국에 주는 이익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안보 도전이죠. 이제 지난 두 정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재확인할 겁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이 어떻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역량을 촉진하고 유능하게 하며 강화하는지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같은 문제들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는 전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주한미군이 영내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에 관한 논의였죠. 이 논의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존슨 전 국장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실에 계셨는데요.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나 동북아에서의 유연성 확대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했나요?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Quite significant consideration. There were development of real options for scaling back. Most of it had to do with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죠.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개발됐었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건 대부분은 시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기본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그런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맹에 대해 생각하는 논리는 동맹이 미국과 한국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역내 전략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두 점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핵 억제, 센가쿠 열도 방위, 북한 대응을 양보 불가 사안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Yeah, I saw those comments. I mean, and my reaction was that well, it's interesting that the Japanese side.
네,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일본 측이 그런 것들을 양보 불가 사안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볼진 지켜봐야겠지만요. 확장 억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지 지금 말하긴 이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앞서 말한 대로 일본과 한국 모두의 자국 방어를 강화하고 자국 역량으로 확장 억제에 기여하라는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란 점입니다. 먼저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강력한 장거리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해 준비 중이죠.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하라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될진 지켜봐야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최초의 정상 중 한 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가 2월 상반기에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가 강력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렇게 할 첫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지켜볼 첫 기회가 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무역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Yes, I'm expecting tougher trade demands on South Korea. I have to note that one thing about the CORUS FTA is that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it completely differently.
네, 한국에 대한 무역 요구가 더 강해질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재협상 후 그것에 대해 전혀 다르게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협상 기회를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특정 압박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상품 무역 불균형입니다. 한국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라는 많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둘째,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면 일부 관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측면에선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특정 분야에서 일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발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비핵화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do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sending a signal that he wan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with Kim Jong-un directly. And I think that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에게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불법적인 핵 보유국이죠. 따라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불법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어떤 형태든 스몰 딜이나 군축 협상 또는 일부 진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개인적으로 비핵화는 여전히 필요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의회와 미국 대중이 북한의 잠재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 보유국에 손을 뻗는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훼손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나라들의 자체 핵무장을 부추기지는 않을까요?
Yes, that's the reason why I think he's going to encounter a lot of domestic resistance. But there's another factor too, and that is that I think that Kim Jong-un still has a bad taste in his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아직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차 당대회를 개최할 때까지는 재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똑똑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I definitely think it's part of a negotiating strategy. No question about this. And just to build on Scott's really excellent and interesting.
그건 분명 협상 전략의 일환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의 훌륭하고 흥미로운 견해에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협상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가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 걸로 믿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거래에나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란 점이죠. 스나이더 소장이 말했듯이 하노이의 기억은 양측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은 이에 대한 스나이더 소장의 견해도 듣고 싶은데요. 2018년과 2019년 회담 이후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강력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중국과의 유대도 유지하고 있죠. 김정은은 당시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동기가 과연 무엇일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서울을 맞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을 달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설을 맞아서 실향민들이 합동 차례를 올렸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설을 맞아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29일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는 제40일의 망향 경모제가 열렸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행사에서 통일부는 올해를 분단의 아픔을 다독이며 통일의 시간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만들고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어떤 사안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호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소식을 나누며 만나는 것은 천륜의 문제이자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어떠한 정치적 안보적 고려 없이 남과 북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평균 연령이 83살로 매년 3천여 분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신다며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일조차 이제는 허락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산가족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은 한시가 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인데 왜 북한은 호응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한국의 소식이 북한 사회에 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남쪽 가족을 만나 돈과 선물을 받으면 그 소문이 북한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에 알려지는데 그것은 북한 당국에게는 곤란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언급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9년부터 6년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1세대 시장민들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고요. 이 때문에 1세대 시장민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전자, 즉 DNA를 채취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남북 간의 2, 3세대 이산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서로 친인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이산가족 1세대를 중심으로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왔는데요. 현재까지 총 2만 명 이상이 유전자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설 명절을 맞아서 탈북민들이 참여해 남북한 전통 음식을 만드는 행사도 열렸다고요?
네, 이것은 K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김제시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18명 있는데요. 이 중 14명이 현지 주민들과 어울려 명절 음식을 만들며 설 명절 분위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은 많이 다른가요?
탈북민들은 평양만두, 고추전, 파전, 떡국 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남북한 음식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은 북한식 만두에는 당면을 넣지 않고 김치 볶음과 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해공항에서 여객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직 화재의 원인이 100% 규명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내 선반이라면 승객 머리 위에 있는 둥그런 그런 기내 수화물함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 기내로 반입돼 수화물 보관함에 있는 배터리, 즉 건전지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
에어부산 항공기는 지난해 12월 12일에도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도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왜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거죠?
네, 보통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는 효율이 좋은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온이 올라가거나 잘못 충전한 경우 내부 압력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항공편에서는 평균 주 2회가량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